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잡이 SOSTV 시사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시대를 분석하고 뉴스를 통해 현 시점을 알고 준비하도록 도와드리는 SOSTV 시사 뉴스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재는 우리의 척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변해가는 시대에 따라 부와 재물이나 재력을 재는 척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와 재물을 재어보는 서로 다른 척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중국 네일닷컴 뉴스에는 엄청나게 변해가는 부의 상징이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중국 여자 스타들이 개인 비행기 구입에 나서면서 이제 개인 비행기 소유 여부가 바로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중국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스타 마오프와 장쯔이 그리고 판빙빙 등은 개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뉴스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요, 농산물을 수입 개방하기 전에 1980년대죠. 1980년대의 부의 상징은 노란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얘기를 보면 예쁜 소녀의 소풍 가방에서 노란 바나나가 무려 3개나 나오면서 하나는 선생님의 것, 하나는 짝꿍 것, 하나는 소녀의 것으로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혼자 먹는 것은 부잣집 사람이나 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 바나나는 가장 싼 과일 중에 하나로 전락했죠. 서울 봉천동에 사는 김진화 씨는 초등학교 시절에 메이커 운동화가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4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께서 사주신 신발을 아무 말 없이 신었지만 5학년이 되고 나서 메이커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메이커라고 해봤자 아는 것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가 전부였던 김 씨는 이런 브랜드들을 하나하나 외우며 친구들 앞에서 제법 아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씨의 눈에 메이커 운동화를 신은 아이는 하나같이 잘 사는 집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때 김 씨의 학교에서는 메이커 운동화가 일종의 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시대마다 부의 상징이 변해갑니다. 점점 변해가는 부의 상징과 재물의 척도를 따라서 인간의 마음의 욕망도 달라져갈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 가져야 될 진정한 부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청해드리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기울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에게 해설을 청해 듣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의 상징, 이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옛날에는 왕족과 귀족, 그들이 부의 상징이고 그들이 그 상태의 그 부유층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 부의 상징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그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배틀로 천을 짜는 일들을 주로 네덜란드에서 해서 유럽 전역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방적기계가 발명되었고 방적공장이 세워졌고 그래서 많은 양의 양털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자동화로 그 대량 생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양털이 필요한데 그 당시 양목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양목장을 갖고 있던 주인들이 그 양털의 가격에 폭등함으로써 엄청난 재물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양목장 주인들이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양목장 주인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휘장화해갖고 그것을 가슴이나 옷의 어느 부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브랜드로 시작된 것입니다. 로고를 만들고 나이키나 비싼 의류의 그 로고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부자의 상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양목장 주인들이 갖고 있던 그 양머리의 상징이 오늘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국의 정통적인 부자들을 상징하는 그 로고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자신들의 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또 아주 비싼 신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심리들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몸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성품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낡아서 죽고 또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성장해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겉모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늘 가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집, 돈, 가방, 신발 모두 세상 끝에 불타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했죠. 그때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그때 새롭게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무엇이 변한다는 말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진다는 얘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속사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부가 겉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서울의 회사원 27세 최영민 씨에게 부의 상징은 소위 명품 외제차라고 합니다. 결혼식에 번쩍번쩍하는 외제 승용차를 몰고 오는 친구들은 완전 그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그런 밝혔는데요. 최 씨는 남자가 명품 자동차를 몰고 예쁜 여자가 옆에 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한다면서 여자와 사귈 때도 고급 승용차가 있으면 작업이 더 잘 된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명품 자동차를 사기 위해 딱히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최 씨는 부의 상징은 단지 상징일 뿐 내가 하기에는 막연한 거리감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네요. 이제 직장 생활 1년 차인데 아껴서 결혼할 돈을 모으는 게 더 급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명품 차는 아직 먼 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하네요. 서울에 사는 34살 피아노 강사 김영희 씨에게 부의 상징은 교정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요즘 들어서 TV에서 유명 스포츠 스타나 탤런트들이 교정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확연히 예뻐진 모습을 보이고 또 교정의 효과에 새삼 놀란다고 합니다. 현재 사귀는 이성도 없어서 결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 김 씨에게 교정하는 일이야말로 탁월한 성형 효과를 가져다주는 부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가 이 교정하는 것을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웬만한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맞먹는 비용이 이 교정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큰 마음을 먹고 교정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 1년간 피아노 강사를 하면서 모은 돈을 쪼개서 나를 위해서 투자할 생각이라면서 현재 학원 수업 도중 틈날 때마다 주변 치과에 들려서 교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해가는 부의 상징, 이에 따라 덩달아 변하는 인간의 마음과 욕망, 이것이 이 시대의 사태를, 이 시대를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대인의 부의 상징은 세대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데 강병국 목사님께서는 이 부의 상징이란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강병국 목사님.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을 역류하는 삶이죠. 전혀 그 가치관에서 다릅니다. 또 생활을 사는 방향도 다르죠. 그러므로 이 부의 척도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그 부요함을 풍요스러운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그 시각도 전혀 다르겠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박스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생활 습관에 다소간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우리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때 그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배워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자,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야 그것이 참으로 부요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불타고 나서 모든 것이 제가 된 다음에 영원히 그래도 존재할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범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전혀 반대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서 주님께서 있으란 곳에 사는 것이 풍요로운 집이나 위대한 저택이나 멋있는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직도 천막 생활했습니다.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계속 그냥 말뚝을 받고 영원히 살려고 이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가지라면 가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부의 척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풍성한 삶의 척도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였고 또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들은 목적을 두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씨를 가지면,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소유해야 이것이 정말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정말 평화로운 마음과, 정말 남들이 볼 때 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도 말이죠. 우물을 팠죠.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 것이니까 달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것을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참된 부의 척도, 신앙의 부의 척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의 부를 추구하는 영적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를 가진 사람인 것 같죠? 서울 둥촌동에 사는 25살 대학생 지은송 씨에게 부의 상징은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취업만 해도 성공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성공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고 그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취업난으로 불안한 마음은 대학 입학 때부터 항상 있어 왔던 일이라서 지금 대학 입학 때부터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휴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보람 있는 직업을 가져보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림동 고시촌 근처에서 살고 매일 하루에 4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지 씨는 지난해에는 떨어졌지만 올해는 꼭 붙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에 사는 48세 주부 정연순 씨에게 부의 상징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전세살이로 전전하다가 8년 전에 마련한 시골 마을의 1층 작은 단독주택이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정 씨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은 바로 아파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몇 년 전 서울에 갔다가 강남에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를 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로 뒤덮여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아파트를 보고 아파트를 부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각자가 생각하는 부의 척도가 다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부의 척도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유익한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입니다.
예,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부의 상징은 그 부족의 여인들이 그 아랫입술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커다란 링을 꽂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부의 상징이죠. 참 고통스러운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부의 상징이 이처럼 나라마다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또 문화마다 부의 상징은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변하는 이런 모든 부의 상징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세상 그때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을 꾸미는 그런 여러 가지 부의 상징들은 뒤로 밀어놓고 이 시간에 속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사람의 모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속사람이 값진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국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드리는 그 기준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속사람을 제외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겉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불에 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값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증진 향상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홀연히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께서 오실 때 홀연히 변화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형성되고 꼴진 그대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바치고 은혜 아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었는가 그것 있는 그대로 하늘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기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하지 않게 고정되게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 변화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속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놀라운 변화, 이 속사람의 변화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 놀라운 변화 때문에 드디어 승리, 죄를 승리하는 생애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속사람이 변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의 개혁, 속사람이 회개하면 반드시 개혁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죄를 버리면은 죄를 슬퍼하게 되고 팔복과 그 다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속사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이 날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져야 된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불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 사는 58세 김성진 씨는 1960년대에 제주에서는 쌀밥이 부의 상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는 쌀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보리밥을 먹었기 때문이죠. 제주는 논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다른 지역보다 쌀 부족 현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당시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은 곧 부잣집이라고 말하면서 평범한 집이라도 소풍이나 운동의 날이면 쌀밥을 먹고 싶은 게 아이들의 인지상정이었고 김 씨는 운동의 날이면 어머니께서 모처럼 쌀밥을 쥐어서 보리밥 위에 한두 숟갈 얕게 얹어서 도시락을 싸주었다라고 회상하면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하얀 쌀밥이 눈에 들어오면 정말 기뻤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58세 김성일 씨는 부의 상징으로 텔레비전을 꼽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이야 엄청나게 화질도 좋고 선명한 큰 텔레비전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1960년대죠. 그때만 해도 흑백 텔레비전은 마을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했다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 한 대 있던 텔레비전 앞에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보았다고 하네요. 정말 천차만별의 부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부의 상징이 자리 잡아야 할까요?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강력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속히 임하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노아 홍수의 바로 직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노아의 생활은 얼마나 큰 차이를 두는 그런 경건한 생활이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활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 생활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얼마나 큰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경건한 하늘의 생활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곧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모든 일들, 가진 소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돈이 있구나, 저 사람은 부자다, 잘 살겠다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눈에 주는 그런 안목의 정욕들, 또 육신의 정욕들, 또 이생의 자랑, 다 뽐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흠모하거나 그런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빈 깡통이 소리를 많이 낸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차고 다니며 그것을 내다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속이 비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매 꿈으로 넘길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공허함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정말 영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인정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평안과 안정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생애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때 부한 자들이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극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결국에 와서 그들에게 그들이 사는 삶의 목적을 물어보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지 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다가오는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경제적인 파탄과 엄청난 천연재해 가운데서 평안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하심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러한 생의 축복을 주며 그러한 그윽한 평안을 주는 것인가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지고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렇습니다. 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인정하심의 의로워짐의 보배를 마음가운데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의 도리를 물어보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부와 권력과 또 명예와 재물을 다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미를 추구하라는 좋은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보화를 추구하시면서 이 세상을 거슬려서 사신 우리의 모본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그 풍성한 식탁에서 자기의 재물과 그런 것들을 뽐낼 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모든 귀한 보화를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한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진정한 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진정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를 누리시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